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There are things as we travel this earth's shifting sands that transcend all the reason of man. But the things that matter the most in this world, they can never be held in our hand.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 Calvary. I'll believe whatever the cost, and when time has surrendered and earth is no more, I'll still cling to that old rugged cross. I believe that the Christ who was slain on the cross has the power to change lives today. For he changed me completely, a new life is mine. That is why by the cross I will stay.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 Calvary. I believe whatever the cost, and when time has surrendered and earth is no more, I'll still cling to that old rugged cross.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 Calvary. I'll believe whatever the cost, and when time has surrendered and earth is no more, I'll still cling to that old rugged cross.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8장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올리브 과수원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군인 한때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횃불과 등불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 내 칼을 치워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 사람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여종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은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고 불가에 둘러서 있었다. 베드로도 이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와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어떤 것도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틀림없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까이 있던 경비병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뺨을 쳤다. 그는 제사장님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틀린 말을 했으면 무엇이 틀렸는지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내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그 뒤에 안나서는 예수를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그들의 말을 부인하였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이 올리브 과수원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소. 베드로가 다시 그의 말을 부인하자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 뒤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이미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부정을 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데리고 가서 당신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귀띔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났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유대의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물음은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일러준 말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요. 당신을 내게 넘겨준 것은 당신의 동족이고 당신의 높은 제사장들이요.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왕권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내 왕권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 사람들이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요. 그러나 내 왕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로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는 당신의 말은 옳은 말이요. 사실 나는 왕이 되려고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소.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써 다스리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요. 빌라도가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근거를 찾을 수 없소.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당신들은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시오? 그들이 소리쳐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바라바는 도적의 무리에 속한 자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하 제4장.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리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빼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들어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는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의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일곱 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의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여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리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문제들에 관한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해오신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말과 일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니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비극적인 사람의 죄로 인한 저주의 상태에서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사는 논리를 세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교제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면까지도 지난 시간까지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부터 16장 27절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신앙적 논리의 결론적인 부분과 더불어 바울이 조금은 개인적인 입장과 문안의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보다는 사뭇 진지하고 애정어린 말투들과 감사의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루는 내용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의 과거에 관한 사실이라면 다음 시간에 다루는 이 15장 말미의 내용들은 자신의 앞으로 행할 미래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같은 복음에 있는 우리의 관계와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진 자가 남의 가진 은혜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비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장 11절에 12절에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한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들의 가진 믿음의 신뢰와 함께 그들을 향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4절입니다. 바울은 상대를 만난 적이 있건 없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누구에게든지 서슴치 않고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칭호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입고 사는 자녀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신앙의 균형을 지키는 귀중한 양바퀴의 축을 말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성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악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선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고 지식이 없는 선함은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선함과 지식은 언제나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러한 경지에 있다고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과 지식이 충만한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권면한다면 상대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잘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고 선함만 가지고 있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선함은 없는 지식만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반항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5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은 남에게서 전해드린 것이 아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증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책들은 없고 로마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구약도 서로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오심의 목적으로 사람 구원의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함을 듣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향하여 격려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루었다면 그것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16절 상반절인데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꾼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도의 한 번의 희생으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동일하게 짐승이 되어 있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도록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고백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냄새나는 짐승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이죠. 이러한 고백은 달리 말하면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셨다면 한 사람의 이방인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역시 자신의 사역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17절에 그런데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자랑거리여야만 합니다. 바울을 통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18절 하반절에서 19절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로 인하여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사도 자신의 나를 통하여입니다. 또 단순히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들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없었다면 많은 이방 세계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감격하는 이 성경도 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오로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목적과 능력의 근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9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명예를 귀중히 여기며 일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오늘의 시대에 대단히 귀감이 되고 권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같은 성령을 받고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다른 사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복음을 빠뜨린 데가 없이 두루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9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일루니곤은 당시 복음의 발원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 여겨지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두루 전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지켜졌던 규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쓴 이유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애썼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특히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자세를 꼭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평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자세에 익숙해지는 모습들을 들어보는데 바울처럼 가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할 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21절에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늘의 기준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입지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신령한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치 기준을 잃지 않으려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령과 더불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에 조심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섬기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선포가 세 번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을 declares the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도치어법입니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함이지 이런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만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와 같은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만 이와 같은 선언이 3,8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항구적인 평화와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